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 기간 동안 폐점이 늘고 이태원 경유대한 길에서 사업을 하던 연예인들마저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시장에 밀려 길을 쓰지 못할 것 같던 이 오프라인 시장이 이대로 저무는 걸까요?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이용자 주변 정보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슬세권, 이런 게 인기라고 하는데 이 슬세권이라는 게요. 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각종 여가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오늘은 로컬의 재발견,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모종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강연을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하신 것의 답은 로컬에 있습니다. 이 로컬이란 말에는 변두리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사전에도 이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말에 벌써 조금 편견이 담겨 있죠. 모종민 교수는 전 세계의 매력적인 도시들을 보면서 한국의 골목길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로컬이란 영어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편견을 덜어내고 또 서울과 별다를 것 없는 우리나라를 이루는 똑같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 뭐 무슨 길, 아까 경유단길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런 길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지역만의 어떤 특색 있는 로컬 자원과 또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한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과 돈이 모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 경영자연구회에서 모 교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리테일 기업이나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지자체 그리고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로컬의 재발견,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주제로 모종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시작은 지역발전에서 했습니다. 지역발전. 로컬. 이 단어는 보면 우리가 지역을 얘기할 때 뭐 지방, 시골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로컬이라는 단어를 써요. 로컬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아시겠지만 선진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그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지역은 항상 뭐랄까 약간 뒤처지는 그런 장소로 생각했는데 왜 선진국 가면 로컬이다 뭐 모든 동네에 대해서 자부심도 강하고 이런 그 문화가 사실 그 MZ세대한테 퍼진 거죠. 그래서 우리랑 생각이 달라서 왜 봉준호 감독이 왜 할리우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할리우드도 로컬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로컬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서울도 로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랑 달리 이렇게 수도권, 비수도권, 중앙과 지역에 대한 어떤 격차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없는 편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로컬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시작은 로컬 맛집이에요. 그래서 막 맛집 찾아다니고 로컬이 즐길만하다,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창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로컬은 어떻게 보면 생활권입니다. 생활권 단위인데 서울시에서는 생활권을 두 개, 세 개 동을 묶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컬 현상이 계속 진화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기본 행정 단위가 읍면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생활권이 많이 좁혀지기 때문에 로컬이 발전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다양한 그 형태의 로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귀향 귀촌이야 뭐 다 아시는 현상이고 우리 세대도 참여합니다. 2010년이 왜 2010년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 젊은이들도 대도시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기를 보장 못한다 해서 갖다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 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이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젊은이들이 또 그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가수 이효리 씨가 제주도를 이민 갑니다. 그 2012년, 13년쯤이면 전국에 그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 그 제주 이민이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황이지만 왜 제주를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컬의 성지 하면 제주도입니다. 세 번째가 동네 지향. 이 현상은 2005년이면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 현상인데요.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상권하면 뭐 명동, 광화문, 중심 상권, 지금은 뭐 강남역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동네에서 여행자들을 유치할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그 동네 상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5년이면 삼청동 가로수길 그리고 이태원, 홍대입니다. 지방에선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그 동네가 여행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거의 200개 이상이 전국에 들어가 있는데 뭐 리단길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리단길의 이름을 해서 뭐 목리단길, 황리단길에서 지역에 가시면 리단길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 기준으로 보면 낡고 오래된 동네인데 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 가고 골목길을 갈까? 이런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장소 지향인데 아시다시피 요새 젊은 사람도 어디 가든지 사진을 찍고 좀 다릅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셀피 찍고 뭐 거기다 그러니까 포토존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그 장소 지향이 단순히 사진 찍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핫플레이스를 다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깊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 어떤 장소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잊었던 건데요. 어떤 장소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 현상입니다. 선진국 시민들이 보통 보이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이 고향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언론에선 지금 전부 수도권을 올려고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밑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서울에 온 친구들도 돌아가고 싶어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냥 지역에 남기를 원합니다. 자, 뭐 제일 큰 이유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서울이 어떻게 보면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무슨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다. 다섯 가지 그 이유에서 어떤 우리가 로컬이 새로운 로컬이 탄생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라이프스타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랑 달리 어떤 그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이 아주 다양해지고 요새 젊은 세대의 키워드는 나다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나다움, 자기다움, 어떤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어떤 로컬 관련해서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하겠다. 그렇게 그 장소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도시 집중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 친환경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장거리 이동을 차지하고 어떤 생산 문제도 요새는 뭐 스몰 브랜드라고 하죠. 뭐 로컬 브랜드라든가 지역 브랜드, 뭐 스몰 브랜드가 젊은 사람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가 그 커뮤니티인데 극도로 이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지만 또 나름 또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가 커요. 그래서 느슨한 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향 공동체로 해서 한 그 커뮤니티에 오랫동안 충성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바뀌지만 어느 정도 항상 연대나 커뮤니티를 추구합니다. 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가 지역 커뮤니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막 시작한 현상이지만 명품보다는 그죠? 언론에는 다 명품에 관심 있다고 하지만 그건 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일상 소비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만든 상품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만든 수제 상품을 선호하는 현상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를 보시더라도 우리 기성세대는 보면 뭐 오페라라든가 오케스트라 이런 뭐 전시회 이런 걸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일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소한 일상. 여기도 표현한 대로 여유 있게 일상을 즐기고 이웃과 소통한다. 자, 이렇게 바뀌면 사실 상권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직 우리 기성세대는 이렇게 거기까지 못 가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는 어떤 가게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1등급 동네는 스타벅스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있는 동네에 살고 싶어하고 스타벅스가 있으면 좋은 동네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 사니까 스타벅스가 전국에 다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많이 늘었지만 지금 2,000개 아직 안 됩니다. 1,500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상업 중심지에 있지 지역의 작은 동네 가면 스타벅스 없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5등급으로 나누는데 제일 낮은 등급이 롯데리아는 있답니다. 어디 가든지 롯데리아 있는데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롯데리아가 있는 동네가 제일 하등급이랍니다. 시골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우리 동네 어떤 가게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자꾸 그 지역 발전을 생각하면서 자꾸 뭐 대기업 공장 유치라든가 외국인 투자 유치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삶의 질의 기준에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일 데가 없대요. 가서 친구들이랑 놀 데도 없고 이런 문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그 지역 그 입장에서는 왜 우리 이런 라이프스타일 문제에 고민해야 되냐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어디 가면 그 동네에서만 어떤서 뭘 살 수 있는지 그 동네에서만 살 수 있는 게 뭔지 그 동네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뭔지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복제할 수 없는 뭔가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로컬 단위 상품 로컬 단위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는 이런 새로운 여행자를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여행 차원에서 살 게 없습니다. 살 게.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볼거리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뭐 명품 가게 싸기 때문에 중국보다 사는 거 말고 사갈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활산업 쪽에서 이제 브랜드가 많이 없는 거죠, 자체. 자, 지역에 가면 더 심합니다. 기념품도 아시다시피 전부 중국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조악한, 어떤 기념품이고, 그 동네의 어떤 특산품이 외국인들한테 팔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디자인이나 품질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이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계속 발전하면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어딜 가던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상품들인 거죠. 근데 맛집, 뭐 수제 맥주, 막걸리 이런 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거죠. 뭐 패션이라든가 뭐 가구라든가 소품이라든가 생활용품 이런 그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가 지역에 가면 살 수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지역 발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한번 이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살 게 없다고 쇼핑할 게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로컬이 발전하면 그 부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이 이제 대세가 된다 했을 때 그 로컬의 성지를 부상한 지역이 제주도인데 근데 우리가 왜 제주도를 가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이 좋고 복잡하지 않고 귀농귀촌 개념으로 보시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 서울이 싫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 싫은데 서울에 뭐가 싫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안 합니다. 너무 경쟁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용도 높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라이프스타일로 보면 서울의 그 주류 라이프스타일은 부르주아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모범생들이 부르주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르주아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85%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근데 이 자기가 그럼 다른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겠다 하면 여기가 답답한 거죠. 그러면 자기 개성 을 추구한다. 그럼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보시면 보헤미안이라고. 보헤미안. 히피. 힙스터. 노마드. 2010년 이후로 그 제주도 그 생활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동네도 굉장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동네도 지금 뭐 우리도 그렇지만 젊은 층들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옛날보다 동네가 그렇죠. 우리 자랐을 때는 뭐 우리가 사는 동네하고 뭐 명동이니까 중심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서울 전역이 여행 가는 동네가 됐습니다. 근데 동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네의 성격이 뭔지.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중심지 문화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럼 강남이 어떤 문화를 대표하느냐. 여기가 또 부르주아입니다. 사실 뭐 슈퍼리치가 사는 한남동, 이태원, 그리고 성북동도 여기도 좀 부르주아인데요. 그럼 나머지 동네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좀 약간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동네. 그럼 보헤미안 하면 보통 예술가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술가들이 사는 동네.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홍대, 그 서교동이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보헤미안 지역이고요. 그리고 보면 뭐 히피. 자, 히피라는 단어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자연 공동체, 자연과 공동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히피라고. 어떻게 보면 귀농 귀촌을 원하시면 약간은 히피 성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럼 우리나라 서울에도 이렇게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은평구, 저쪽에 이제 강북구, 도봉구 가면 많은데, 뭐 육아 공동체죠, 주로. 이런 지역이 저는 히피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마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젊은이는 디지털 노마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IT 기업의 개발자, 컴퓨터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이텍 중심지가 약간 노마드 지역인데, 우리는 서울에서는 테란노 근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보보스라는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확보하고, 하지만 가치는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직역하기는 어렵지만 뭐 강남 좌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여유로운 그 경제적인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약간 그 예술가적인 성향, 예술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 연희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희동이 그 보보스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말씀드릴 그 힙스터 지역인데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창업하는 젊은이들인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큽니다. 서울의 골목상권 지역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힙스터 지역인데 여기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부터 오른쪽에 성수동까지 그 중간에 뭐 종로, 익선동, 을지로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힙스터 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기회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 발전만 고민하지만 사실은 기술 발전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문화 변화인데요. 물질주의에서 탈물질 넘어간다. 여기서도 키워드는 네 개면 됩니다.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가치. 요새 공정, 상생이 여기 들어갑니다. ESG,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요새. ESG, 공생, 상생, 공정, 상생이 다 사회적 가치 부분이고요. 그동안 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가치는 개성, 나다움.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삶의 질 문제. 뭐, 월라벨이라든가, 저녁 있는 삶, 이런 모든 게 여기 사회적, 삶의 질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져서 굉장히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기회를 제공 못하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이에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어때 우리가 어떤 그런 큰 조직 안에서 그 틀 안에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저항하고, 50년대 미국 젊은이들 마찬가지, 그걸 테크노크라스라고 그래요. 기술 관료주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술 관료주의가 지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트렌드를 단순하게 소비 변화라고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20대가 저항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뭐 스몰 브랜드, 로컬 브랜드, 로컬 크리에이터, 공유 비즈니스, 소셜 벤처, 임팩트 투자. 이쪽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이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허용하는 비즈니스고 일인데, 여기가 보면 전부 창업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유니콘이 되겠다는 거 아니고 자기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라이프스타일과 일이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동네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런 똑같은 것도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그 라이프스타일과 동네가 융합이 돼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그 힙스터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홍대 지역이라든가 여기는 스몰 브랜드, 로컬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작은 산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커질 거고 또 일부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돼야 된다, 프리랜서가 돼야 된다 이런 세상으로 간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은 사실은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고용 차원에서 보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좀 서울시도 조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소상공인이 브랜드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상공인들이 아마존에도 진출하고 네이버에 진출해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대기업 중심 사고 방식에서 개인이 브랜드가 되고 소상공인이 브랜드가 되는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선진국도 부르주아 성향이 50%가 넘어요. 다수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예. 대안적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들이 다수가 될지는 우리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수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산업이 되고 영향력 있는 그룹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코로나 이후에 로컬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일상이 바뀌는데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늘어난 장소가 온택트, 온라인이죠. 그리고 집, 그리고 동네입니다. 동네 소비가 늘어나는데 이건 지난 4월이면 이런 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500m 안에서는 소비가 늘고 집에서 멀어질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작년 5월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네 상권은 다 회복했다. 100% 거의 회복됐는데 대학가와 관광지는 부진하다. 12월 상황입니다. 12월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골목과 동네는 버텼는데 중심지와 여행지는 반토막 났다. 예, 도곡동 이쪽도 아마 목동 이런 데도 그 상가가 매출이 늘어납니다. 대신 같은 홍대권이라도 주거지역인 연희동과 망원동은 매출이 크게 안 줍니다. 대신 관광지인 홍대, 여기 서교동입니다. 서교동은 뭐 반토막 났고 같은 강남권도 강남역 지역은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데 설해마을은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이태원이라도 해방촌은 주거지역입니다. 매출이 많이 안 떨어지고 이건 이태원동입니다. 거기는 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뭐 작년부터 새로운 식당을 오픈하면 다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갑니다. 중심지로 안 오고. 왜냐 오피스 지역이 매출도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중심에 많이 머물리지 않고 회식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왜? 언제부터 우리가 월라벨 얘기하면서 지옥철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 싫어합니다. 저녁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에 의해 변화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속도가 변한 거지 방향이 변한 건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좀 더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주락 근접 도시인데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동네 소비가 늘어나 동네 중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당근마켓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버원 중고 마켓이 됐고 당근마켓의 성공을 보면서 다른 대기업도 계속 동네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당황하는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맘카페 우리 동네 서비스 통해서 이 동네 그 생활시장을 선점을 했는데 당근마켓이 보면 거의 1500만 명 이용자로 늘어나 보니까 맘카페보다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좀 대응을 하는데 자,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지금 커머스로 넘어오고 있어요. 동네 주민 간 거래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계속 커머스 기능을 늘리고 있고요. 당근마켓은 커머스를 시작했는데 커뮤니티 기능을 계속 늘려요. 우리 동네에 갖고 그 당근마켓처럼 카페도 만들고 동네 소식 전하고 동네 식당도 소개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충돌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시 동네가 강한 나라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사실 네이버가 오판한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네이버가 어떻게 우리 동네 서비스 하면 광역 단위로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 페이지 가면 서울 단위의 행사, 뉴스. 근데 사실 우리가 서울에 살지만 서울 단위 그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읍면동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시군구가 229입니다. 근데 최근에 당근마켓 때문에 당근마켓은 2km에서 6km 반경에 그 주민들 연결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읍면동 단위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이 우리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생활권 경제가 이렇게 중요해지면서 대기업들도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도 넥스트도어라는 서비스가 곧 상장하는데 마찬가지로 동네 중심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자, 그럼 우리가 미래 도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그 코로나 사태가 뭐 많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안 돌아올 해외여행, 원거리 출퇴근 뭐 돌아오더라도 옛날 수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 주거, 놀이를 근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가 미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15분 도시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21분 도시, 뭐 15분 도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도시학에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살고 싶은 도시, 사람 중심 도시, 휴먼 스케일 도시가 결국에는 같은 개념입니다. 한 동네에서 직주락을 해결하는 그게 삶의 질이 높은 우리나라가 예상보다 빨리 직주락 도시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대도시는 분산시켜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의 감염자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수도권이 위험한지 할 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인구 밀도가 높기도 하고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그러면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지방은 잘 아시지만 대중교통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들 대개 보면 자차를 운영하든지 대개 그 동네 단위로 지방은 삽니다. 우리가 우리 수도권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중교통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뭐 2조 명 이상이 지하철을 탔다고 하는데 아직도 감염자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정부가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안 탑니다. 그래서 70% 정도 수준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정부가 이 문제를 고민 안 하고 계속 광역철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 구조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교외에 살면서 서울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은 끝나는 위험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그 일자리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일자리가 다행히 말씀드렸듯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다 그렇게 분산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가 근데 정부가 예 작년에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 일자리였고 그리고 병원, 학원, 쇼핑이었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오프라인의 기회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꾸 디지털 전환해서 소상공인들 보고 온라인으로 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대기업도 디지털 전환하기 힘든데 그것도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한테 그렇게 얘기해갖고 오프라인 경쟁력이 하나도 잘 안 한 거죠. 로컬 기술, 소상공인이 그 장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그 비즈니스 전부 자동화 시켜주고 소상공인의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 우리가 허용해야 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로페이라든가 공공 배달 서비스 그리고 네이버가 좀 잘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뭐 세무, 회계, 예약 이런 건 전부 자동화 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의 어떤 그 고용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 안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 복지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마트 도시 기술을 이미 너무 편리한 자동차 이동을 편리하는 그런 기술 말고 보행자, 소상공인 기술 이런 쪽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이게 공동체 친화적인 스마트 도시가 나오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인데 지금 2013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로컬의 자원을, 그러니까 로컬의 개성, 장점을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전 그 소상공인 산업에서 활동을 합니다. 자, 이게 보통 주면 수제 맥주라든가 커피라든가 베이커리 이런 업종들인데요. 이게 지금 동네를 바꾸는, 동네를 그 바꾸는 저 가게들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자, 우리나라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역이 어렵고 소도시가 어려운데 우리가 창조도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도시를 건설해야 되는 답이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근데 창조도시를 어떤 창조도시를 만드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부가 생각하는 하이텍 도시예요. 실리콘밸리. 자, 제가 그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몇 개가 있냐고. 하나? 거기다가 시애틀, 보스턴 넣어주면 둘, 오스틴도 약하고 덴버도 약합니다. 많아야 세 개예요. 자,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가 있는데 모든 시군구가 실리콘밸리 되겠다고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나라가 하이텍 기반 창조 도시는 기본적으로 강남, 테란노, 판교, 대덕 정도면 끝입니다. 그 이상 욕심내는 건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 두 번째 모델이 그 문화 기반인데요. 그러니까 베를린이나 교토 같은. 교토는 뭐 하이텍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통 문화. 거기에 뭐 무궁무진한 그런 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럼 전통 문화 기반 창조 도시를 어디서 만드느냐. 우리나라도 가능성 있는 도시는 뭐 경주, 전주, 안동, 이런 도시들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도시는 전통 문화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고, 하이텍 기반도 약한데 뭘 해야 되겠어요?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도시가 어디 있느냐 저한테 질문하면 미국의 포틀랜드 같은 도시입니다. 포틀랜드. 여기는 그냥 시장이 나와서 우리는 작은 메이커 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로컬 작은 브랜드가 일부는 전국 브랜드가 됐고 뭐 거기 나이키도 있고 뭐 스톰타운 커피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그 로컬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그 규모도 크고 우리가 잘만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브랜드가 되면 우리나라 모든 도시는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 도시가 될 수 있고 그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토나 실리콘밸리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상공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그 로컬의 미래에 그 제가 희망적인 이유는 골목상권 때문에. 골목상권이 2005년에 보면 우리가 4개 지역에서는 전주 한옥 마을인데 여기 기본적으로 문화지구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네입니다. 물건을 그냥 사고 팔고 우리가 뭐 외식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개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시작을 보면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임대료가 싼 지역에 한 가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면 한 20, 30개가 모이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뭐 이 동네가 뜬다고 얘기하는데 한 30개 정도면 하나의 상권이 됩니다. 그러면 2단계로 여기가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대중교통, 그리고 자동차, 보행 접근성, 그리고 일단 공간 디자인이 골목이 많아야 됩니다. 골목 자원이 풍부하고 특색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골목 상권이 떴다고 하는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섯 가지 조건. 원조는 홍대의 피카소 거리입니다. 1990년대. 피카소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 예술과 그 문화와 압구정동의 카페 문화가 결합된 그런 처음으로 탄생해서 그 피카소 거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지금은 저만 짓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하고 골목 상권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여행 가는 그런 상권이 한 160개? 이건데 제가 동 단위로 짓게 됐어요. 동 단위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짓게 한 겁니다. 보시면 원조 홍대를 보면 서계동에서 마포구 전체를 삼켰습니다. 삼키고 지금 서대문구, 은평구로 넘어가고 있고 이태원동에 시작해서 남산 지금 전체가 뺑뺑 돌아서 이제 골목 상권이 되고 있어요. 왼쪽으로 회현동, 오른쪽으로는 약수동으로 넘어가면서 필동 이쪽으로 하면 남산권이 전부가 골목 상권이 되고 있고 종로 지역 같은데 보면 삼청동에 시작했지만 종로 따라서 익선동, 그렇죠 을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대문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권역이 있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그 골목 상권 가로수길이 있는 강남은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골목 자원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너무 비싸갖고 젊은 창업가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그 송리단길, 잠실에 새로운 중심지를 부사한 곳이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인데 성수동입니다. 네 개의 그 권역인데 2호선 안은 꽉 찼다고 생각하십니다. 2호선 안에.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아직 우리 주리사에서는 이 골목 상권 현상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장. 강북이 부활했다. 뭐 동의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상권 수준은 강북이 월등히 우월합니다. 새로운 그런 트렌드는 다 강북에서 나오니까. 이랬을 때 그럼 마용성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 전문가는 설명하냐면 강남이 가까워서 그렇대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동구? Maybe. 근데 용산구가 가까운가? 특히 마포구는 가깝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그 송파구나 건너편은 광진구가 먼저 떠야 되는데 다른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골목 상권 한번 보자는 거죠. 마포구에 홍대가 있고 용산구에 이태원이 있고 성수동에 성동구에 성수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골목 상권이 저는 마용성 현상을 드라이브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골목 상권이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싶어요. 동네가 브랜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원이 들어가면서 마포가 그 사이클을 완성했어요. 용산이 그렇게 가고 성동구도 그렇게 가고 자, 이런 그 골목 상권이 아니었으면 그럼 마용성 현상이 가능했겠냐? 가능했다. 서울이니까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 전성지대는 1990년대였어요. 그때만 해도 어떤 그 야당 후보자가 강북은 깜깜한 동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망원동이 얼마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인데 망원동이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가 잘할 때는 홍수 지역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민 지역이었는데 지금 강북 전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역 발전 차원에서는 혁명적인 변화인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애들이 그냥 놀고 술 마시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대개 보면 공간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다 상권이 들어가고 중요한 건 아까 그 골목 상인들이 대기업이랑 경쟁하는 이유는 SNS 때문에 위치 기반 서비스 때문에 어디다 가게를 열어 찾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절대 비싼데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인스타그램만 하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가게들이 대기업이랑 경쟁하고 특히 맛집 분야에든 예, 소상공인이 이겼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철수하는 이유가 외식 산업에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맛집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권을 우리가 중심 상권 그리고 우리가 대형 시장이 들어가 있는 동대문, 남대문, 코엑스, 볼링 상권 그리고 동네 상권 이렇게 세 개를 나눴는데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얘기하는 골목 상권이 나타났는데 골목 상권은 외진, 동네 주민에게 복합적으로 여행을 가되 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권입니다. 아까 서울에서 60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동 단위로 했기 때문에 100개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연남동이 하나의 상권이 아닙니다. 연남동이 서울시 공식 집계로 보면 연남동의 상권이 4개가 있고요. 제가 집계했을 때는 연남동의 상권이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목 상권은 100개 이상 들어갔는데 서울에 그 동네 상권이 1000개 정도 있답니다. 1000개 중에 100개가 여행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동네 상권 여행지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해야 되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목 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업종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네 개문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립서점,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게스트하우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의 반대말은 먹자 골목입니다.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식당이 모여서 먹자 골목이라고 하지 골목 상권이라고 안 부릅니다. 근데 골목 상권의 산업적 가치는 2000년대 중반에 문화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거기에 동네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코워킹, 콜리빙, 복합문화공간, 라운지, 살롱 이런 업종들이 들어가면서 동네 그 고객뿐만이 아니고 동네 그 주인들끼리 많은 행사를 같이 합니다. 브랜드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축제도 하고 이러면서 동네 자원을 끌어들여서 경쟁하면 여기서 대기업이 또 경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동네마다 생태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과 동네 로컬 브랜드랑 협업을 많이 하는데 어떤 대기과의 경쟁에서 안 되겠다. 내 가게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가게끼리 협력하자. 협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동네 안에서. 그리고 2단계가 지나면 이게 동네가 브랜드가 됩니다. 자,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동네 가게에 동네 이름이 다 붙어요. 20년 전에는 그 브랜드가 된 동네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청담동, 압구정동. 지금 뭐 수십 개가 된 거죠. 근데 지방에 가면 뭐 망원동 티라미수라는 가게도 있고 홍대는 당연히 지역에 가면 수출품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동네가 좋아진 거죠. 다양해지고. 이건 지역 발전에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뭐 대기업을 유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가 브랜드가 돼서 살고 싶게 되고 그럼 프라이드를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치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3단계로 나가면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골목 상권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산업 생태계로 발전한 거죠. 홍대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홍대를 그냥 유흥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홍대다운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골목산업을 제외하는데 리테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테일인데 이쪽에서 스몰 브랜드, 대기업이랑 경쟁하는 스몰 브랜드, 커피부터 시작해서 베이커리 뭐, 맞으면 독립서점. 우리 그 더현대 그 여의도에 그 B2 가면 로컬 브랜드를 다 모아놨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거기에 이제 젊은들이 모인다는데 그 로컬 브랜드들이 다 어디서 탄생하느냐면 홍대. 홍대 비슷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 다 홍대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2세대로 가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정부는 자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 안에서 그 동네 상인들끼리 협업하고 고객들을 주민들을 네트워크 만들고 이 실질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예요. 그런 기업들도 이런 업종도 다 홍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사대에서 이제 관심 있을 만한 현상이 3단계 넘어가면 패션 화장품 기업들이 홍대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투자들한테 관심을 받는 스타일 난다라든가 젠틀 몬스터 그리고 이런 브랜드를 전부 홍대에서 창업했고 지금도 본사가 홍대에 있습니다. 자, 홍대에 뭐가 있길래 그러면 이렇게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그런 기업을 배출하냐 하면 홍대는 사실 아까 골목상권 중에서도 정체성이 가장 뚜렷한 동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인디, 소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디자인. 홍대 미대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세 개가 결합이 돼갖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골목상권 현상은 홍대 문화가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대구에 가서 광주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의 홍대가 어디 있느냐? 없는 거죠. 대구의 홍대가 있냐? 없는 거죠. 유일하게 그러면 홍대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우리나라 대학 지역 연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뭐 홍대도 있고 명지대 있는데 요 지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대학 문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디자인 문화 어떤 보헤미안 문화가 결합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성장 동력인 디자인 산업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개척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에선 이런 관점에서 지역을 안 봅니다. 지역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주력산업, 뭐 서비스 산업 이렇게 분류를 하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이라고 간주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성수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성수동이. 그럼 홍대의 라이벌은 현재는 성수동입니다. 이 성수동도 골목상권을 시작했는데 서울숲을 만들면서 2012년에 늦게 대림창고? 그 가게 하나가 들어가도 시작된 현상인데 거기에 보면 창고나 공장 건물에 자꾸 가게 들어가면서 또 서울숲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뭐 SM도 거기로 간다 그러고요. 벤처 캐피털, 소셜 벤처의 또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수동과 홍대 양축으로 가는 거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이런 그 골목상권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 창조 산업을 육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자꾸 벌판에 자꾸 단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혁신도시 한번 가보세요. 전국에 혁신도시 가보면 완전히 사막 같은 황량한데 거기 그러니까 원도심에다 저는 되게 제조업은 모르지만 원도심에 문화창조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문화자원이 있고 거기에 그 거리 문화가 있고 원도심 그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창조를 육성하는 게 맞다. 서울 원도시처럼. 왜 그러면 서울의 그 강북이 강하냐? 전국 도시 중에서 원도심이 가장 강한 도시가 서울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대구도 버텼는데 곧 무너질 거. 광주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원도심이. 그럼 서울의 원도심 왜 이렇게 강하냐?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실력이 아니고 이따 고도 제한이 걸려갖고 한보. 그래서 그 동네를 많이 우리가 원형을 유지한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대학 문제를 우리가 공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이 지방도시랑 다른 게 대학이 다 시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홍대를 배출한 거, 저기 성수동 한양대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특히 지방에서 오면 그 동네에서 하숙하면서 살면서 그 동네에서 창업을 해요. 그게 효과가 우리가 그 측정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상당히 크고 또 외국인들이 항상 강북에서 떠나진 않았습니다. 대사관이라 외국인 기업 본사는 다 강북에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강북에 오고 시청도 강북에 있고 해서 강북은 그래도 버틴 편인데 지방은 그 도시들이 다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도시가 확장하면 나중에는 시내가 될 줄 알았죠. 전혀 아무런 그 문화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뭐 주말에는 다 서울로 가니까 어차피. 그런 지방대학 문제는 다 시내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원주 같은 데는. 그래서 원도심에 다 모아놓고 학생들이 살게 하면 거기서 뭐를, 문화를 창조해서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옛날 같지 않고 대학이 캠퍼스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연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원격 교육하면 그냥 미국식으로 그냥 대학 건물도 그냥 보통 상가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서 건물 많이 필요도 없고 대학을 시내로 끌어들여서 시내에다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도록 해야지 산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가 제 주장인데 전혀 지방의 대학 근처는 지방대학 근처는 그냥 말씀드린 벌판 아니면 산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로컬에서 말씀드렸지 직주락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글로벌 대기업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기업들은 대개 동네에서 사랑방이 되려고 합니다. 자, 스타벅스가 2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간판을 한글로 썼다고 해서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스타벅스는 전 세계의 그 비즈니스를 통일했습니다. 메뉴를. 그래서 코나에 가면 하와이 코나에 가면 코나 커피를 못 마셨어요. 스타벅스가 코나 가면. 근데 5년 전부터 바뀝니다. 지금은 가시면 코나 커피 드실 수 있어요. 자, 지역화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뭐, 우리가 동네 사랑방이 되어 있다. 제일 빠른 방법이 동네 문화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재팬은 새로 진입하면 그 동네 문화재를 사요. 이게 교토입니다. 일본 찻집처럼 메뉴도 일본 차 있고 현지화하는 거죠. 문화재를 사서 입점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동네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스타벅스 재팬이 긴자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중심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직주락이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뿐만 아니라 일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한 건물에 직주락 시설 집어넣는 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 건물 안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코워킹까지 넣어서 그 건물 안에서 문화를 창조하도록.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 제가 동네가 중요해지냐, 직주락이 중요해지냐면 우리가 문화경제시대, 창조경제시대에 가면 우리가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데 문화를 창조했는데 우리 기성세대는 문화라는 걸 뭐 베를린 필하모닉 뭐 런던 뭐 뉴욕 발레단이 그 문화라고 생각하고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주면 그게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술의 전당 근처에 아무런 문화지구가 없습니다. 대로 때문에 그래요. 그 대로 때문에 이게 거기 동네가 형성이 안 되는데 이렇듯이 직주락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살고 같이 즐겨야지만 문화가 나온다는 생각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를 창조하기 어렵다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글로벌 대기업도. 우리 로컬에서 잘하는 대기업들 보면 잡지에서 시작해서 로컬 편집샵을 열고 그다음에 로컬 제조업으로 갑니다. 이 현상도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잡지냐. 이제 만약에 연남동이나 연희동이나 그 뭐 골목 상권이 되게 많은데 거기 보면 그 잡지를 하다 보면 동네에 어떤 브랜드가 가게가 매력적인지 알면 그걸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집샵을 해요. 편집샵을 하면 아 관광객이나 주민한테 부족한 게 뭔지 알게 돼서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대기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로컬 기업이. 그래서 이 잡지 문제는 결국에 우리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교과 과정에 지역 교육을 하나도 안 시켜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우리 동네에서 누가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지 전혀 안 가르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동네 부자가 많습니다. 연희동에 가면 사라가 쇼핑센터인데 기본적으로 동네 슈퍼예요. 동네 슈퍼인데 그게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데 저는 그게 뭐 그 마포구가 서대문구 전체에서 고객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연희동 주민이랍니다. 90%가. 근데 400억이에요 매출이. 그러면 연희동 경제가 간단하게 계산하면 3만 명이라고 해도 1인당 소득이 5천만 원이면 1조 5천억 경제에서 1조 5천억 경제에서 보통 10%를 식료품에 쓴대요. 그러니까 1,500억 시장에서 400억 갖고 오면 한 3분의 1을 갖고 오는 거야. 30% 정도 갖고 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야 너는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1등 기업이 되라. 저는 충분히 저는 그 의미 있는 일이고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 거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로컬 경제가 이렇게 활발해지면 로컬의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동네도 바꾸고 존경도 받고 수입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근데 지역을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원하면 광역 단위, 시군구 단위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가족, 지역은 뛰어넘고 국가, 세계로 나갑니다. 지금 우주로 가겠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컬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자꾸 동네와 나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미술관 같은 경우는 대림미술관이 서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 골목상권에 가면 그냥 연희동이 나다 해도 그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동네 자원을 다 끌어들이고 동네에 오는 사람은 다 내 가게 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동네로 산업과 인재가 오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는 결국 기업의 문제인데 지금 소상공인 전체는 너무 많은 게 과잉 공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이 창의적인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는 부족한 편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동네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지역 단위로 장인대학을 설립하자. 근데 이게 뭐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그 오프라인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기술이 필수입니다. 공간기획, 커뮤니티기획, 로컬 컨텐츠 개발인데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안 가르쳐요. 정규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로컬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장인대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간 창업입니다. 이거 장소 창업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나는 카페를 하겠다. 그럼 내가 카페 하고 싶은 그 장소를 찾아요. 공간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동네를 정해서 거기 동네 가면 빈 공간이 많습니다. 이 공간을 딱 정해서 여기서 무슨 창업을 할지 찾으라고 해요. 동네가 필요한 가게가 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 제안을 해서 그때부터 훈련시키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에서 창업할 때도 이 동네에서 뭐가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게 고민하게 해요. 그것도 경연 대회도 합니다. 지금 다양한 그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기존 상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 커뮤니티, 콘텐츠 쪽에 너무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존 상인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매치시켜줍니다. 그래서 둘이 공동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사업이에요. 또 광주 충장동 제주에요. 거기 보면 지금 그 서울 콘텐츠 뭐 이런 사업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로컬 브랜드를 창업한 사람들에게 모이게 해주는 겁니다. 커뮤니티로.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를 활용하든지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고 로컬 브랜드 한 사람들께 모여서 어떤 동네 단위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국가 단위 이슈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탈중앙화되는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들면 나머진 요새 젊은 사람들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알아서 의미 있는 기업이랑 산업을 창출하지 않을까, 만들지 않을까. 그게 맞는 방향, 그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향식 어떤 산업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산업을 타겟을 해서 단지 만들어서 거기에 R&D 지원해는 그것도 일부 해야 되겠죠. 일부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고용이 지금 어디서 발생하는지 오프라인에서 계속 발생하는데 오프라인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근데 오프라인을 포기해갖고 말씀드렸지만 400만 소상공인이 어딜 가야 될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그러면 아니죠.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 400만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40만이 네이버 그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간 거예요. 10%만. 자, 인스타그램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소상공인이 창의적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교육시키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프라인에 팔 거가 없는 소상공인한테 온라인으로 가서 팔라고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문제다. 그래서 오프라인 경쟁력을 일단 키워주고 그다음에 예, 온라인 진출하는 게 맞는데 오프라인 그 분야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컬이 젊은 사람들의 사이의 어떤 유행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왜 중요한지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컬의 재발견,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모종린 교수의 세미나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김성애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기자였습니다.